류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가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와 구호물자 반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도하고 프랑스와 멕시코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어제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인 14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표결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등 5개국이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등 38개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와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결과가 국제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유럽에서 보지 못한 규모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인과 병원 등 의료시설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같은 의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오늘 유럽 대륙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계획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올해 액화 천연가스 약 150억 입방미터를 늘려 유럽에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앞으로 더 많은 양을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메탄가스 유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계획에 따라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새 시설 증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만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대체 에너지 등을 통해 단기적 관점에서 화석연료의 의존을 줄이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럽위원회는 올해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3분의 1을 줄이고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를 오는 2030년 전까지 끝낼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3일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나라에 대해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주요 20개국 G20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유럽 국가 정상들과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일 다른 G20 회원국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단결하고 전 세계는 이 자가 야수라는 점과 무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들이 없어지고 망가질 것이라는 점,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계속 초점을 맞추는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러시아를 도울 경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미래가 러시아보다는 서방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폴란드 도시 제슈프를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80km 떨어진 제슈프를 방문해 안드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폴란드로 대피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해 보고받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난한 피난민 약 10만 명에 대한 수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 같은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지원안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가족과 떠나온 주거지에서 가까운 유럽에 났겠지만 미국은 이들이 난민 수용 프로그램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에 가족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초점을 맞춰 향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새로운 인도주의적 계획에는 러시아의 도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식량 안보 보장, 피난처 제공, 안전한 식수 확보, 의료품 제공 등의 기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어제 탈레반이 지난해 정권을 재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왕 부장이 이날 오전 아프간 수도 카불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 22일에서 23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 OIC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비공개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일대에 인파가 몰리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근 북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 지역에서도 다양한 봄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만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로 진입하는 초입에 자리한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 앞에 인공호수입니다. 타일을 베이스인 둘레를 장식한 3천여 그루의 벚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기 때문입니다. 공식 벚꽃 축제는 이미 지난 20일에 시작을 했고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벚꽃길을 걸으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DC 봄 분위기를 활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이번 주말에는 지난 2년 동안은 피할 수밖에 없었던 큰 규모의 야외 행사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춤과 노래 또 악대가 선두해서 도심을 누비는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요. 연날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자동차의 진입을 막는 도로 통제를 하고 또 지역 최대 축제를 텔레비전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도록 방송사들의 생방송 준비도 바빠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미 워싱턴 DC의 아름다운 벚꽃을 만끽했다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인증 사진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벚꽃 소식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라는 수식어가 눈에 띕니다. 올해 벚꽃이 꽃망울을 열고 또 만개한 시기가 평년보다 열흘 가까이 빨랐기 때문인데요. 1921년 이후부터 쭉 개화 시기를 관찰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국은 4월 전에 벚꽃이 만개한 것이 1990년 이후에 2020년이 처음이었는데 지난해와 올해까지 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지난 2월의 기온이 평균보다 높은 섭씨 5.9도 가까이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최근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서 자행된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 사건을 집단학살로 규정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로힝야족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요. 뉴스 속 인물,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X와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6일 토요일 북한은 밤사이 서쪽에서 들어온 따뜻한 수증기 품은 구름 때문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북부 지역으로는 눈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서쪽 지역과 함경남도, 원산을 제외한 강원도는 오전까지만 비가 내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동쪽으로는 양강도, 함북 청진 선봉, 강원도 원산 오후까지 비나 눈 이어집니다. 또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 기온 보겠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 떨어졌던 기온이 다시 회복됩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지연 영하 1도고요. 희산은 영상 2도입니다. 중강 영상 1도, 청진 영상 4도, 신의주 7도, 평양 9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함흥, 개성, 장전은 8도, 원산 5도, 해주가 아침 최저 10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상 3도까지 오르고 희산은 8도, 중강 12도, 평양이 16도입니다. 개성이 17도, 장전이 18도고요. 함흥은 20도, 원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 먼바다는 5m까지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고 먼바다 역시 3.5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른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에 합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여학생들의 수업을 허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에너지 부분에서 협력을 약속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25일 새로운 에너지 협력 사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유럽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처입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습니까?
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올해 말까지 유럽에 대한 천연 액화가스 LNG 공급량을 153제곱미터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장기적인 계획으로 2030년까지는 연간 약 500억 세제곱미터의 추가 LNG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또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큰데요. 특히 유럽은 에너지 타격이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40%가 러시아산인데요. 지금 극심한 전력난을 겪으면서 가정의 난방 문제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두 번의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의 추가 물량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특히 높은 나라로 독일을 꼽을 수 있는데 독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로버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이 25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공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베크 장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러시아 원유 수입은 지금의 약 30%에서 25%로 석탄은 50%에서 25%까지 줄어들 거라고 말했고요. 러시아산 가스의 경우 2024년 중반까지는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러시아의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네요.
네, 러시아 에너지는 국가의 주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동안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이라는 이런 초강력 제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EU의 에너지 협력 합의는 점진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서 서방이 연대한 또 하나의 조처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금 유럽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하루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서 동맹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면서 세계 지도자로서 주축을 굳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발언도 소개해 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대응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응의 종류는 사용하는 유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나토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분열할 걸로 잘못 예측했다면서 지금처럼 나토가 단결한 적은 없고 러시아는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 1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스팅어 방공미사일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20억 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CNN은 이 지원은 거의 완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 1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주요 발언도 살펴봐 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요 20개국에서 배제하는 문제가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가 반대해서 성사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회의에 참관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고요. 또 중국을 향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경제적인 미래가 서방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러시아 지원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곧 폴란드를 방문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에 폴란드로 이동해서 미군 82 공수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제슈프를 방문합니다. 제슈프는 우크라이나 국경과는 약 1시간 떨어진 나토의 최전선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이곳에서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고요. 바르샤바로 이동해서 26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을 끝으로 4일간의 유럽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디지털 사업에 관한 중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요?
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4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 시장법에 합의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란 미국의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같은 이른바 대규모 정보기술 IT 기업을 말합니다.
네, 디지털 시장법,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간단하게 말해서 이 구글 같은 거대 첨단 정보기술 기업이 디지털 시장을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한 규제 법안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지난 2018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 후에 이런 IT 기업들이 자사의 연동 서비스 또 인프라 자원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을 구속하고 다른 업체의 경쟁을 억압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시장 지배력이 지금보다는 줄어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회 법안 위반자들은 이 법은 새로운 소기업들도 디지털 시장에 더 많이 진입해서 더 많은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혜택이 늘어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시장법은 해당 기업의 규모,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장법에 어떤 기업들이 적용되는지 그 기업의 규모도 명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으로 750억 유로, 미화로 약 830억 달러 또는 지난 3년 동안 EU 내 연간 수입이 최소 75억 유로, 83억 달러가 되고요. 월간 사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IT 기업에 적용됩니다. 아마존,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이른바 이런 게이트키퍼 기업에 해당됩니다.
네, 게이트키퍼, 수문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을 지키고 있는 기업이요.
네, 맞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디지털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들 기업은 앞으로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도 다른 메신저 웹과 앱과 상호 운용해야 하고요.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 등의 서비스도 사용자가 어떤 기업 서비스를 이용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 디지털 시장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위반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요. 반복 위반할 경우에 벌금은 20%로 늘어납니다. 이를 메타 같은 기업에 적용하면 벌금은 230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네, 디지털 시장법의 발효 언제부터입니까?
법안이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요. 유럽의회와 27개 EU 회원국이 최종 승인해야 합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인 CNBC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발효될 걸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한편으로 내년 1월 1일에 발효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기업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좀 더 시간을 줄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여학생들의 수업을 허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탈레반 정부의 조처가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최근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갑작스러운 처사에 많은 사람이 당혹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는 학교에 가지 못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프간 여학생들의 사진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고요. 이번 조처로 여러 국제기관과 많은 사람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갑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탈레반 정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아프간 교육 담당인 자네트 보겔러시는 이 해당 발표가 나온 23일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니세프의 아프간 연락 담당인 샘 모트 씨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유니세프를 비롯한 아프간 교육당국도 23일에 여학생들이 모두 등교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23일에 구체적으로 탈레반 정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네, 원래는 23일에 개학할 때 여학생들도 등교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갑자기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여학생들의 등교를 금지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네, 여학생들을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와 아프간 전통에 맞는 여학생들의 복장 규정이 나온 뒤에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다시 열겠다고 이 탈레반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탈레반은 예전에 그 집권 기간에 여자아이들의 교육을 허용하지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19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집권하는 동안에 여자아이들이 교육받는 걸 일절 금지했었습니다. 한편 탈레반은 지난해 8월에 재집권한 후에도 여학생들의 등교를 금지했습니다.
네, 자, 아직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탈레반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았고 그래서 또 여학생들의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처로 탈레반 정부는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은 인간의 권리라고 강조했는데요. 탈레반이 이번 결정을 신속하게 뒤집지 않는다면 아프간인과 아프간의 경제 성장 또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탈레반 정권의 야망을 크게 저해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탈레반 정부 안에서도 이 해당 문제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의견이 대립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아프간 시골 지역에서는 여성들을 교육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언론은 이번 결정이 시골 지역의 뿌리 깊은 완고한 탈레반 지지 세력과 강경 보수 세력이 국제사회의 유화적인 온건 세력의 승리를 거둔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 난민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요 농작물 생산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농업계가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새 계획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피난민으로 내몰렸는데요. 백악관이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인근 동부 유럽 국가로 탈출한 피난민 최대 10만 명을 미국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배경이 있겠죠?
예, 백악관의 성명에서 이번 난민 수용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10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어떤 절차로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백악관은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이 자신들의 집이나 가까운 유럽에 머무를 것을 선호할 걸로 예상되지만 미국은 정식 난민 수용 절차인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다른 법적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의 가족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초청 비자 등 난민 입국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난민구호단체인 국제난민지원센터 프로젝트의 수니 바게스 정책국장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연민의 마음과 대담한 행동으로 올바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바게스 국장은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가 실현되려면 상당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정부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걸 기대한다며 또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분명한 계획도 내놓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왜 난민 수용 프로그램 재정비에 나선 겁니까?
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난민 수용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격한 이민 정책을 도입해서 난민 수용도 크게 줄였는데요. 따라서 현재 이민 재정착 관련 부서들은 급증하는 난민 신청과 난민 입국자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제한된 자원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 수용도 늘리겠다고 밝혔죠?
예,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22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의 수를 연간 12만 5천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수용 한도인 6만 2,500명에서 배로 늘린 건데요. 난민 수용 규모 확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난민 상한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5천 명으로 낮춘 거를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난민 수용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까?
예, 난민 수용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재정립하고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헌신을 새롭게 하며 전 세계 난민들에게 있어 한 줄기 빛이 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목표 달성은 힘들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난민 수용이 목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있는 겁니까?
예, 정부는 난민들을 지원하고 또 인도적 이송과 수용을 위해 유럽연합 EU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정부의 인도적 지역 지원 계획에는 난민 수용 외에 식량 확보와 보호시설, 깨끗한 식수, 의료용품 지원 등 러시아의 침공으로 영향을 받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성명은 이어 이번 이 해당 계획에는 우크라이나와 인접국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기금 3억 2천만 달러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요.
예,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 24일부터 우크라이나 인접국 지원을 위해 1억 2,3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수용한 폴란드와 몰도바,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 등에 할당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큰 관심을 끌었던 미국의 첫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마무리됐군요.
그렇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후보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회의 인준청문회가 24일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1일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잭슨 지명자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인준청문회는 22일과 23일 이틀간의 질의응답에 이어 24일에는 민주공화 양당이 신청한 증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자, 청문회 마지막 날 목요일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법률가들은 잭슨 후보가 대법관의 적격이라며 잭슨 지명자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변호사협회의 연방 법관 추천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앤 클레어 윌리엄스 전 판사는 잭슨 지명자에 대해 뛰어나고 탁월하며 우월하고 최고라면서 잭슨 지명자의 인준 가결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네, 또 인준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공화당 쪽에서 신청한 증인들은 잭슨 지명자가 과거 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형량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점은 청문회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스티븐 마셜 엘라베마주 법무장관 역시 공공안전과 법치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있어 연방대법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잭슨 지명자의 형사정의 시스템에 대한 관점이 주류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청문회 마지막 날에는 법률가들만 증인으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정부 당국자와 시민단체 운동가 등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 잭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골고루 들었습니다.
네. 자, 인준 청문회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다음 달 4일 상원 법사위원회가 잭슨 후보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법사위에서 가결되면 상원 전체 회의에 올라가 인준 표결을 또 거치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 부활절 이전에 인준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인준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인준안은 단순 과반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상원의 민주공화 의석수가 50대 50인 상황에서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하고 또 민주당의 이탈표가 없으면 공화당의 지지가 없어도 인준안 통과는 가능합니다.
네, 공화당 의원 가운데 공식적으로 잭슨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밝힌 의원은 있었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안 나왔는데요. 하지만 언론은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일부 지지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잭슨 지명자가 앞서 연방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로 인준 청문회를 거칠 때이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의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이나 수잔 콜린스 의원은 이번에도 찬성할 걸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 난 반대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명한 의원도 있었습니까?
예, 미츠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24일 잭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잭슨 지명자가 법적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과거 판결에 대한 합법성 질문에 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빅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은 잭슨 후보자에 대한 일부 공격은 부당했고 상원의 품위를 보여주지 못했다. 공화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의 농업 종사자들이 농무부에 대응책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네요.
예, 미국의 농부와 사료 생산자, 곡물 수출업자, 재분업자 등을 대표하는 농업 로비 단체가 23일 톰 빌색 농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휴경지로 등록된 농지 등의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경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이유는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주요 곡물 수출국인데요. 미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특히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12%, 옥수수 수출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이 곡물 수급 불균형이 예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앞서 미 상원 농업위원회의 존 부즈먼 공화당 의원은 지난 8일 빌색 장관에게 별도의 서한을 보내서 이를 통해 물가 상승과 식량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들 단체에서는 농무부에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네, 이들은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올 봄에 안전하게 작물을 심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작물 생산에 있어서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미국에서 이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밀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밀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밀 가격은 37%가 올랐고요. 옥수수 가격은 21%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 종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 불확실하니까 미국 안에서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이를 위해 현재 휴경지로 등록된 약 400만 에이커, 약 16,200제곱킬로미터 농지에서 벌금 부과 없이 농작물 생산을 허용해 달라는 건데요. 만약 이게 허용이 되면 2021년 평균 옥수수 생산량에 견조 보일 때약 1,870만 톤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휴경지라는 게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예.
농무부의 그 환경 보전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중장기 휴경 제도인 보전 유보 제도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이 이 토양 침식도가 높은 경작지를 자발적으로 정부에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매년 농민들에게 임차료와 표토 보존 비용을 주는 대신에 해당 농지에서 농경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경작지에 토양 침식을 줄이고 또 수질을 개선해서 이 양생 동물 서식처의 손실을 줄이는 것 등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휴경지로 등록되어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예, 농무부에 따르면 2021년 휴경지로 등록된 농지는 약 530만 에이커, 약 2만 1,4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방안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요?
예, 일부 농민은 휴경지로 등록된 농지는 기본적으로 토양 침식이 많이 이루어져서 농작하기 어려운 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인데요. 따라서 이 같은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농무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농무부는 아직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일색 장관은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이번 주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서 자행된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 사건은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로힝야족 인권 탄압을 집단 학살로 규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국제사회의 미아가 되고 있는 로힝야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무국적자들.
로힝야족은 국적이 없습니다. 1982년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박탈하면서 이들은 무국적자가 됐습니다. 로힝야족도 1948년 미얀마가 영국에서 독립했을 때는 시민권이 부여됐고 투표권도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로힝야족 출신의 국회의원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2년 쿠데타로 출범한 내윈 군사 정권은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 배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982년 급기야 이들에게 부여했던 시민권마저 박탈하면서 로힝야족은 어느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실상 무국적자가 됐습니다.
로힝야족의 뿌리.
로힝야족은 고대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아랍인들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고유한 언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나라가 없었던 이들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지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로힝야족은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로힝야족은 특히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집단 거주해 왔는데요. 미얀마 군부의 본격적인 탄압이 있기 전까지 라카인주에 거주한 로힝야족은 약 110만 명 정도였습니다. 로힝야족은 7세기경에 자신들의 선조인 아랍 상인들이 이 지역에 처음 정착했으며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인식.
로힝야족을 바라보는 미얀마인들의 역사적 인식은 로힝야족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얀마는 130개 넘는 종족으로 구성된 다인종 국가입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와 사회는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에 대해서는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로힝야족이라는 용어 자체도 거부해왔습니다. 이런 갈등의 뿌리는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인도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은 인도 벵골 일대에서 이슬람교를 믿던 무슬림들을 이 라카인주로 대거 유입시켰습니다. 미얀마는 이들을 로힝야족의 조상들로 보고 있고, 즉 방글라데시인들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이 아니라 미얀마에 불법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들이라는 입장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 동벵골 일대에 살던 무슬림들이 인도에서 독립한 파키스탄에서 또다시 독립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갈등과 탄압.
영국에서 독립한 후 미얀마에서 나름대로 공존하던 로힝야족이 탄압의 표적이 된 건 1962년 네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교육과 취업이 제한되고 주거 이동 등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된 채 라카인 지역에서 빈민들로 살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버마족 등 라카인의 다른 주민들과 로힝야족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과 폭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012년에는 로힝야족 남성이 미얀마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교 승려들을 중심으로 한 미얀마인들이 이들의 거주지를 습격해서 유혈 충돌로 비화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미얀마 정부의 불만을 품은 로힝야족 급진 무장조직까지 등장하면서 로힝야 민간인들의 고난은 더 심해졌는데요. 로힝야 무장조직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은 종종 관공서를 습격하고 정부군이나 현지 주민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그때마다 미얀마 정부군은 대규모 토벌 작전에 나섰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등 테러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의 대참극.
2017년 8월 25일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라카인주의 경찰 초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미얀마 정부군은 즉각 대테러 작전이란 이름으로 라카인주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토벌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은 무장조직 토벌에 그치지 않고 민간 로힝야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방화하고 살인과 폭행, 강간 등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 보고에 따르면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에 사망한 로힝야족이 최소한 9천 명이 넘습니다. 2017년 이후에 라카인을 떠난 로힝야족은 74만 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미얀마 정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실질적으로 이끌었는데요. 수치 고문도 로힝야족이라는 용어 사용을 거부하고 군의 행동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일관해서 암묵적 동의 내지는 방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쿠데타 후 로힝야족의 운명.
현재 로힝야족 문제는 아무런 해법도 찾지 못한 채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서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간 정부가 전복되고 미얀마 정국이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에는 로힝야족 학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협력기구를 대표해서 아프리카 국가 감비아가 제기한 건데요. 하지만 재판을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21일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군의 탄압이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공식 규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과 함께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국제재판소 회부를 겨냥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미국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X와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입니다. 3월 22일 독일 브란덴부르크에서 테슬라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기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 고객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세계적인 기업 총수와는 매우 다른 이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또는 괴짜라고 부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캐나다, 미국의 3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입니다. 그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엔지니어인 아버지 그리고 모델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과학과 컴퓨터에 흥미가 많았던 그는 독학으로 컴퓨터를 통달해서 12살 때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팔 정도로 소질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국적자인 어머니 덕에 캐나다 시민권을 갖게 된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혼자 캐나다로 이주해서 온타리오 퀸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미국의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옮겨서 물리학과 경제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부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틀 만에 자퇴하고 서부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전산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의 전신인 엑스컴을 설립하고 화성 탐사를 꿈꾸면서 민간 우주선 개발 기업인 스페이스X를 설립하는가 하면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를 세계적인 자동차 대열에 올려놓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론 머스크 CEO가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침공으로 통신이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이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은 통신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군이 작전을 전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로힝야족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공손하게 반대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대화 시작하면 되는데요.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That's all for me today. Any questions?
With all due respect, I have a different view.
That's all for me today. Any questions?
오늘 제가 할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질문 있어요?
With all due respect, I have a different view.
모든 존경심에도 불구하고 with all due respect,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with all due respect,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라는 표현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n my opinion, we need to move our office.
No offense, but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In my opinion, we need to move our office.
내 의견은, 내 생각에는 우리는 사무실을 옮길 필요가 있어요.
No offense, but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No offense, 그것은 좋은 생각 같지 않습니다.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no offense,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No offense, 공격하는 것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David told me you took my idea to get a promotion.
I knew how you feel, but that's not true.
David told me you took my idea to get a promotion.
당신이 내 아이디어로 승진했다고 데이비드에게 들었어요.
I knew how you feel, but that's not true.
당신 기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의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My perspective is we go on strike until they change the policy.
You have a point, but I'm not with you on that.
My perspective is we go on strike until they change the policy.
내 관점은, 내 견해는 그들이 규정을 바꿀 때까지 우리가 파업을 하는 겁니다.
You have a point, but I'm not with you on that.
당신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I'm not with you. 당신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공손하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I understand where you are coming from, but I disagree with you.
당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아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한다. I understand where you are coming from. 이렇게 말을 한 후에 but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I'm not sure about your idea.
나는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어요. I'm not sure. I'm not sure about your idea.
I'm sorry. I disagree with you.
미안하지만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I'm sorry. I cannot agree with you.
미안하지만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I agree to a certain extent, but I think this way might be better.
나는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I agree to a certain extent. 이 말은 상대방이 말한 것 가운데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겠죠. 비슷한 표현으로 부분 동의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partially agree, but it's more complicated than that.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I'm afraid I disagree.
유감이지만 동의하지 않아요. 여기서 afraid, afraid는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유감이다 이런 말이죠. I'm afraid I disagre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